제가 잘 아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와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아버지가 몇 말씀을 다 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들아,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들은 신앙인이었고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 그게 너무 슬프다고 하면서,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신앙인이 왜 그런 대답을 못해요? 아버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복음을 제시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임종을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는 얘야, 굿나잇? 그렇게 인사를 하고 큰아들에게는 너하고는 굿바이구나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동생에게는 굿나잇하고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났을 때 네 동생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하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굿나잇이고,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시 만날 수 없지 않니? 그래서 슬프지만 굿바이 한 거란다. 큰아들이 울면서, 엄마, 나에게도 굿나잇이라고 말해주세요.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그 아들과 아버지만의 대화의 주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인간이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질문이죠. 그 대답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의 이 처절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는가? 여기서 질문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녕 죽은 겁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했냐? 봐라! 죽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세 종류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영적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뭘까요?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이란 뭔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것.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마귀는 육체적 죽음만이 죽음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 그럼 뭘 생각하느냐?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는 이 몸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죠. 자기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죽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의 상호관계가 뭐냐? 원인과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며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 육체의 죽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기 예쁜 꽃이 있잖아요. 바라만 봐도 좋죠. 향기도 좋고 싱싱하고 냄새도 좋은데 이 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죽은 거죠. 왜요? 뿌리가 잘렸으니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생명의 문제를 놓고 보면 죽어있는 겁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문제는 이 영적 죽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회복하는 순서도 죽는 순서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 들어와서 육체적인 죽음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죽음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죽음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이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시켜야 되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사 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멀어진 관계를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사, 제도가 은총의 제사 제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제사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지은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물을 대신하여 저를 대신하여 제물로 이 짐승을 드려오니 이 피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짐승 제사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 제사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제사는 끝이 없는 겁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또 드려야 되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 나은 제사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인류의 교육을 위하여 잠시 동안 두었다고 성경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제사란 뭐냐?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줄 수 있는 완전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십자가 사건. 그것이야말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가장 완벽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부르느냐?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복잡한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 모든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밝혀지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머니까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황명환을 이렇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얼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대신 주어서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암송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황명환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황명환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3장 16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성경 구절을 주회하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놀라운 질문이지.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겠어요? 그렇다. 이 말을 듣고 어거스틴이 감격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뭔데? 아,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가장 다이나믹하게 설명하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었는가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 되셨느냐?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이 혈과 육을 가진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불 속에서 타고 있다, 화재가 났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다, 불에 타서 죽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라, 나와라, 뜨거울 텐데 빨리 나와라, 그런다고 나옵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군이 적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곧 처형될 거를 알고 있는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포로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끌고 나와야지.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로부터 그를 끌어내야만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가?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가 뭐냐?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우 난 죽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종종 만나거든요. 그럼 일리 찔러보고 절리 찔러봅니다. 100%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분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될 텐데 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엄청 무섭습니다. 언제가 되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분을 보면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쩜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을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거 무섭죠?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원래는 법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법학도였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즉사를 해버려요. 놀라가지고 서원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됐거든. 그래서 신부가 된 후에도 성경을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므로 성경을 아는 자는 먼저는 죽음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죠? 육체의 죽음은 눈에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생명은 육체적 생명밖에 없어. 그럼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육체가 주어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남편인 이유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부모인 이유는 자식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사장님인 이유는 내 회사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명예가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다 육체와 연관된 관련성에 때문에 내가 뭐 가진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육체가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 소유도 관계도 존재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죠.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타락은 했지만 그러나 그 무의식 속에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죽음 뒤에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이 의식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2중, 3중, 4중으로 두려운 거죠.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으니까 남 얘기 같죠? 한 시간 후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시려고 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 아닙니까? 그림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양손을 펴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분리가 되었죠. 그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죠? 이게 진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죽었습니다. 왼손을 내리세요. 죽었다고. 근데 이 죽은 상태에서 내가 다시 살아날 길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오른손도 내려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을 인정하고 나와 연합하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다. 그러므로 내 손을 잡으라. 이게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려놓으세요. 포개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두레박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한데 너무 무서워. 죽음을 내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내 힘으로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위에 얹힌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영적인 죽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참여함으로 육적 죽음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다섯 가지인데. 첫째,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나는 부활 안 했잖아. 그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등에 엎였을 뿐이잖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나 안 죽었지만 이제 나의 시선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가 되냐? 어두운 헛간에 딱 들어와서 헛간 한 구석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햇빛이 들어오는군. 그건 옆에서 보는 거고. 그런데 말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가서 빛 속으로 들어가서 바깥을 보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창문을 통하여 바깥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빛은 안 보여. 바깥에 있는 하늘과 나무와 새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빛을 옆에서 바라보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이것은 축소주의다. 우리는 지금까지 빛을 옆에서 보아왔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속에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이며 미래가 어떤 것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위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등에 엎여서 위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생명의 세계가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미 벗어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명저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배경인데 찰스와 시드니라고 하는 두 남자가 루시라고 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루시는 두 남자 중에 찰스를 선택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때문에 귀족이었던 찰스가 체포되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타까워하던 시드니란 남자가 찰스를 찾아가서 내가 네 대신 죽을 테니 우리 서로 바꾸자. 그러자 찰스가 거절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자 시드니가 약을 먹이고 찰스를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감옥 밖으로 끄내고 자기가 대신 옷을 찰스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또한 사형을 당하게 된 한 여자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찰스라고 찰스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남자가 찰스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이 찰스 대신 죽는 거요? 그러자 시드니는 이 여인의 입을 막으면서 그렇소.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도 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 죽음을 맞닥뜨릴 용기가 없습니다. 오 낯선 양반, 내가 당신에게 애원합니다. 당신의 그 용감한 손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허락을 합니다. 마침내 처형 시간이 다가왔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사형장으로 걸어갑니다. 여인은 시드니를 통하여 죽음을 겁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을 위하여 죽는 용감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용감한 사람의 손을 붙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음 앞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고 그 여인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시드니 정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죽음의 자리로 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붙잡으면 나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럴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죽음은 결코 혼자서의 싸움이 아닌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라고 외쳐도 죽음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몰라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죽음의 절벽에서 구원할 수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내 손을 잡으라,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등에 올라타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두레박에 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끌어올리시고 영적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해결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미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은 자임을 알고 담대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